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까지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세에, 즉 교회 시대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에게서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가 일곱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 일곱인을 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말세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곱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세상에 마치 심판과도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해 가시고 또 세상 죄인들은 더욱 심판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담대히 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취하신 두루마리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찬송 소리로 가득했던 천국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때가 마침내 온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역사를 끝내시고 모든 악을 멸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있기 전에 잠시 경외로운 경건한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게 될 마지막 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성도의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금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져 한 향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4절에도 보면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한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기도만으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이 있는데 바로 그 향이 누구시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와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듯 우리의 기도도 함께 받으시며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지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고 예수님처럼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라는 거죠. 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셨을까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세 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또 뭐죠? 성례.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얘기는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게 하신 방편이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 방편이라는 뜻이죠. 기도가 가장 뚜렷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요.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받으시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도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나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것을 한 가지 볼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해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저희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보다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천국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그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의 모든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다 끝이 날 거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임할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저 빨리 오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어떤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와 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형제들의 삶도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 나라로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또 예수님이 그 삶 속에 임하는 삶을 위해 기도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기도가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 현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현실을 오늘은 먼저 우리가 레위기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마치 그 대제사장처럼 그 향연을 가지고 금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바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 그 모습이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내용은 좀 부정적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먼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금향로에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습과 닮아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누가 제사장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을 피워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금향로의 향, 제사장들이 금향로의 향을 바치게 하셨는데 그 향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던 바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우리의 기도. 우리가 늘 기도의 향을 피워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의 불이 그들을 태웠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현실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즉, 먼저 죄인들이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 없이 드리는 기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듯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나와 드리는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원리로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받아주시겠지 하는 원리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 그래도 그 정성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물리치시고요. 그런 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기도와 그 원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정성을 다했으니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따라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금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받으시듯 이제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자랑하며 기도해야 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를 닮은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자리에서 쉬지 않고 뭐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더욱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천국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안 해도 괜찮다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힘써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영광의 특권이고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 은혜를 누리고 증거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에 참여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또 누구와도 연합되어 있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로 연합되어 이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이뤄가시는 모든 사역 속에도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함께 이뤄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알려주는 현실이.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죠. 천국 가면 그렇게 누리겠지만 무엇으로 이 땅에서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이 땅의 성도들은 기도로 참여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느 정도로 높여주시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뻐하시고 예수님처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들으시듯 우리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천국 구원의 현실이고요. 우리 기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이 현실부터 깨달아야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따라 더욱 담대히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성도들이 믿음의 터 위에서 견고하여지는 것, 우리가 다 오늘도 새 교회를 받았지만 다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 언약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지켜지는 것,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도 속히 돌이켜져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이것과 연결돼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형제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물론 부분적으로 구약의 기도는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의 기도만이 보여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구약에서도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출애굽 구원을 받고 애굽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때에도 모세의 기도가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보여지고요.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기도 하고 망할 때에도 여러 선지자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 귀환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이루리라 하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친히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로 이뤄 가시지만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오셨어요. 기도 없이 하신 적이 없어요. 연결하여 신약으로도 오면 처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아니 그 이전에는 누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피가 되어 흐르듯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곧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모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 하죠?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가론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마띠아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믿어서 세례를 받아요. 또한 이후에도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또 제자들은 성전으로 가서 기도 시간을 정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곱 집사의 새 직분자들을 세웠고요. 또한 기도하며 복음 전도 사명을 이루어갔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힐 때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지켜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이 깨어지려고 할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 속에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말씀이지만 또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천국교회가 완성되는 것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기도 속에 세워져가고 기도 속에 천국교회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형제들도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 나라는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기도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앞으로 건강하게 더 자라가야 돼요. 새로운 직분자들도 세워져야 하고요.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함도 더욱 지켜져 가야 되고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갈 부분이 저희들 아직도 너무나 많죠. 말씀사역, 성례사역, 예배사역, 치리사역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이 데오빌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간절함으로 섬기고 사랑 안에서 교제 나누고 하나님 속에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좌에서 그 향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인을 하나씩 떼시며 뜻을 이뤄가고 계세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향연과 함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현실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고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나누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현실이 함께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그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교제 나누는 천국 현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면 더욱 우리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시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이루시는 최후 심판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짧게 이 한 구절로 보여주세요.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강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강림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불과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빨리 이 세상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해달라.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어오는 일곱 나팔이 불 때에도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보여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도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수님 재림의 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현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마지막 심판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이인 말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열망하며 더욱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도하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고 우리 자녀와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 천국 교회 그리고 천국의 영화의 성도들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도에 힘쓰시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주님 나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최후 심판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도 함께 기도할 때에 더욱 깨어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